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려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의 시간,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말씀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애굽 바깥에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애굽 바깥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는 첫 번째로 시행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고 하니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두 번째 지키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굽 전에 그 애굽에서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애굽 바깥에서 애굽 땅 바깥에서 치러지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래서 완전히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해 주는 것이 유월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속박, 종노릇하던 그 속박으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애굽의 속박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종으로서의 그런 어려움과 억압만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의 속박도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곳에서부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됐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다, 애굽에서 속박으로부터 구원받게 됐다라는 이 사실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것은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됐다는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바로 그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희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유월절 양 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희생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문설주에 그 발랐던 그 피를 발랐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Deliverance,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속받았다. 죄로부터 구속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이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지나간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Remember 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거죠.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과 은혜로서 그분의 그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 받게 됐다 정도.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다음에 첫 해 달에 첫째 달에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사건,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것은 그 구원의 사건을, 죄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구속사건을, 구원사건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버린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확신 없는 구원 뭐 등등 무기력한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겠죠. 우리가 오늘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의 과거, 10년 전, 20년 전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속사건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그래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구원의 사건에 대해 바른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자꾸만 다시 언급하지만 출애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들이 신앙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로 이 시점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있었던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준 이 사건, 이것은 구원의 사건인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분명 하나님이 주도하신 은혜의 사건이고 주권적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고 습관적인 신앙이 바로 이 구원의 첫 스타트, 첫 출발점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나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타성해져진 신앙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서 다니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 당했다, 받았다, 어린 양이 대속되어진 이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시킨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아,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지 아니면 오래전에 믿었던지 뭐 모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출발점을 저는 잘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justify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이라는 건 죄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건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 덩어리, 고린도 교회 전체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이 적은 누룩이 결국 공동체에 퍼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본래 너희는 누룩 없다라는 건 신분상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다, 구속을 받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언급하죠, 새 덩어리,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이 새 덩어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완전한 자, 죄가 없는 자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구원을 받았지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이 대표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죄를 버리라, 죄를 회개하라, 고백하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여기에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because for,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 이 죄를 내버리라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구속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누룩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고 기억시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어떤 자였어요? 이 묵은 누룩과 같은 죄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속박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말 누룩이 없는 누룩이 없는 자로 새 덩어리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묵은 누룩이라는 죄를 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줬는지 그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항상 기억하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건이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시점에서 아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사건이 은혜로 되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출애굽 해서 이 유월절을 기리라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은혜의 사건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부활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타성에 젖으면 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습관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다 아 내가 그냥 구원을 받았다 알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 받게 된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물덩이를 그 가지고 나가서 다 물덩이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덩이고 뭐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와 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기쁨이 항상 용서 좀 치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라 기억하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사건 구원에 대해서 바른 믿음으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성도님들 이 온전히 인식하고 감격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구원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돼. 이 구속 사건이 그냥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럴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6절부터 그때 사람의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체를 이렇게 만지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규정상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에게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당연히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나시린이나 그 앞에서 이렇게 시체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잠시 공동체 진 밖으로 내보내서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게 한 그런 조처를 취했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9절에 이제 대답을 해주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10절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에 있든지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달 그리고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달 다음 달입니다.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됐다는 사람은요 둘째 달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열넷째 달에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시체를 만졌든지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열넷째 달에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 또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건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정결합니다. 시체를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의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고의적으로 자기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은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그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오퍼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 관련된 헌물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예물이라고 개역성경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 오퍼링으로 했죠.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 오퍼링 중에서는 죄와 관련된 그런 예물, 헌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 구약에서 이제 그런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그 헌물은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 헌물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담당해야 된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또한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의적으로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엄청난 징벌을 할 것이니까 고의적이지 않으면 아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지 않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고의적이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 유월절의 의미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 이런 거 나 신경 쓰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그 유월절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헌물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내 죄를 그 헌물을 통해서 내 죄가 담당되는 것도 믿지 않아, 내 죄가 속죄되는 거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헌물을 지키고 그리고 그 헌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 또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해서 안수할 때 그 제물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사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리고 모든 제물,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가 뭡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거 보세요, 헌금을 드리지 아니었은즉 결국 그 헌물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죄물을 드림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도 지키지도 않고 헌물도 지키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이 규정 율례 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든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면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재차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기회를 줘서 그들이 실수로 한 거,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기회를 줘서 그들이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은 이 정말 고의적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다음 달에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그 멤버로서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편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두 번 지켜진 유월절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진정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주셔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